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의 지난 6월 25일 급성 심장마비로 불과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팝계에 입성해서 마이클 잭슨은 일평생토록 팝의 역사를 갱신하면서 팝계의 황제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90년대 이후에 거듭된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그의 피부색은 하얗게 탈색되었고 눈, 코, 귀, 턱 등 그의 얼굴은 예전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그의 얼굴은 호수처럼 그윽하고 다정한 눈빛에 언제나 미소가 띈 천진난만하면서도 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왜 마이클 잭슨이 그처럼 성형수술을 계속 받아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망가뜨려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전의 마이클 잭슨은 음악 전문 채널인 MTV에 출연해서 자신이 왜 그토록 성형수술에 집착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을 지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도에 클라리넷 연주가였던 어머니와 기타리스트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9남매 중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이클 잭슨을 집에 가두고 가혹하게 음악 훈련만 시켰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이클의 형제와 친척들을 한데 모아 나이 어린 마이클을 잭슨 5라는 그룹 이름으로 데뷔시켰습니다. 잭슨 5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 마이클 잭슨은 솔로로 전향해서 세계 팝계의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오긴 했지만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어린 자신을 집에 가두어두고 혹독하게 음악 훈련만 시켰기 때문에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친구 한 명 사귈 수 없었던 탓에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몽땅 도둑 맞았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마이클 잭슨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냉혹한 흥행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 잭슨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서 마이클 잭슨은 성형수술을 거듭했고 그 후유증으로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삶을 훼손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마이클 잭슨이 성형수술에 성공해서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완벽하게 지워내었더라면 그것으로 마이클 잭슨과 아버지의 관계는 청산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마이클 잭슨은 자기 아버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단절되거나 청산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흔적을 성형수술로 아무리 지워내어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만약 마이클 잭슨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했더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뛰어넘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아버지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 거듭된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자신의 얼굴과 삶을 훼손시키는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의 쇠사슬에 평생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훼손한 불행한 자기 희생자였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어느 여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나이 40세로 두 자녀를 둔 그 여 집사님은 결혼한 지 10년 동안 남편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교회의 어느 남자 집사와 정도 이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남자가 남편과 이혼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두 자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남자와 불륜의 관계까지 맺은 그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그 남자와 정도 이상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자신이 믿는 아내가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남편과 이혼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남자와 살고 싶은데 남편이 도무지 이혼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그분과 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40세의 유부녀인 집사님을 그 남자가 자식까지 함께 데리고 살겠다면 그 남자 역시 유부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부남이 자식이 두 명 딸린 유부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려야 할 터인데 그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물론입니다. 집사님과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겠다는 그 남자의 말이 그의 진심이라고 믿어집니까?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 남자가 설령 집사님하고 함께 산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집사님을 차버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이 단지 집사님을 유혹하기 위한 감언이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남자가 집사님에게만 그런 감언이설로 유혹을 던졌겠습니까? 그동안 그 남자가 그런 식으로 유혹했다 차버린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욕구를 위해서 남의 가정마저 서슴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그 남자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잠깐의 침묵 뒤에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품행이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지 주님을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정말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손으로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을 스스로 허물어뜨릴 엄두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의 남편은 집사님이 그 남자와 정도 이상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사님이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다고 하셨죠. 그것이야말로 집사님의 남편이 집사님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결혼한 뒤에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요. 그 남자를 사랑했듯이 지금부터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쁜 남자를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도록 당장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인즉 노트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문자를 손으로 쓰면 눈으로 읽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훨씬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을 쫓아 그동안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그 말씀의 빛 속에서 남편과 내 두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흐느끼면서 제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까요? 분명히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이 쓰게 될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계속 흐느끼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이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쫓아서 헛된 정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빛 속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클 잭슨처럼 증오의 쇠사슬에, 어떤 사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여자처럼 정욕의 쇠사슬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의 쇠사슬에,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신념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벽돌 감옥 속에서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투옥되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두 보라, 드디어 주님의 사자가 갇혀있는 베드로의 감옥 속에 나타났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감옥 속에 광채가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칭할 때의 바로 그 포스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그 감옥 속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님의 빛이 감옥을 환히 비치는 가운데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리침과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그 쇠사슬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베드로의 양손에 채웠던 죽음의 쇠사슬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쇠사슬이 주님의 빛 속에서 절로 벗어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방 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때 두 명의 군사는 감방 안에서, 두 명의 군사는 감방 밖에서 총 네 명이 그 방에 갇혀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입고 감방문을 나서는 베드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에도 그 무엇, 그 누구 한 명 베드로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육중한 쇠문인 감옥 정문에 이르렀을 때 그 감옥 정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감옥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가두어두었던 죽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양손에 있던 죽음의 쇠사슬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감방문도, 죽음의 초소도, 죽음의 감옥 정문도 모두 절로 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빛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의 베드로와 베드로를 감옥 속에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를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한밤중의 감옥이라면 필요한 몇몇 곳에만 횃불이 켜져 있을 뿐 죄수가 갇혀있는 감방 속은 암흑천지였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거하는 왕궁의 한밤중은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해도 휘황찬란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은 암흑천지인 감옥 속으로 임하셨습니다. 암흑천지였던 감옥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빛 앞에서는 휘황찬란한 헤롯 아그리빠의 왕궁이 흑암천지였을 뿐입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베드로는 쇠사슬에서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감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빛과 무관한 헤롯 아그리빠는 화려한 왕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온갖 종류의 쇠사슬에 스스로 묶여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등 온갖 죽음의 쇠사슬로 자기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살고 있는 거대한 그 왕궁 자체가 감옥이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베드로는 쇠사슬과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속에 살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자유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낭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포로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쟁 중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을 의미하겠습니까? 갇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뜻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만 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허감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석방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온 땅은 혼돈하고 무질서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카오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카오스의 세상이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혼란의 감옥에 갇혀 무질서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흑암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진리의 빛이시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진리를 짓밟고 주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 신념의 쇠사슬에 꽁꽁 매여 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허감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진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외적 상태만을 비춰줄 뿐입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내적 상태까지 비춰줍니다. 단지 비춰줄 뿐만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실은 흑암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에 갇히고 매여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평생토록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삶을 훼손했던 마이클 잭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헛된 정욕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서두에 언급한 그 여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려한 왕궁 속에서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 속에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힌 채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이기심의 쇠사슬, 불안의 쇠사슬, 두려움의 쇠사슬, 신념의 쇠사슬, 이념의 쇠사슬, 돈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등 온갖 종류의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일에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의 쇠사슬과 죽음의 감옥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과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진리를 쫓을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는 반드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이제 형식적인 교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진리를 아는 참된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빛 속에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석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던 온갖 종류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쫓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사람을 석방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